서신 채로 오늘 주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서 21절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장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절은 19절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합니다. 온 세상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또 다른 강림하심, 그러니까 재림이죠. 재림을 고대함으로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시작이요. 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이제 끝인데, 그러니까 대강절은 시작부터 끝을 아우르기 때문에 이 대강절은 교회력의 기점입니다. 교회력이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당연히 이 대강절의 초점, 이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타의 이 요란스러운 등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 미혹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특히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산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 마음에 산타의 선물을 왜 기대하게 고대하게 만듭니까? 이 대강절 용어는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에드벤투스에서 나오는 영어인데 이 에드벤투스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헬라어의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뭐냐면 커밍, 오다, 프레젠스의 이게 그 라틴어 번역이 에드벤투스인데 그거에서 영어가 에드벤트가 나온 겁니다. 특히 이 대강절은 주님의 첫째 강림하심이 이제 초점인데, 우리 주님은 그 첫째 강림하심에서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나심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처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생하신, 나신 아들 그리스도는 성탄 이전에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피조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 이 그 아들이 그 여인의 몸에서 탄생한 것은 이건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죠. 이게 예수 탄생,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과 난 것은 또 이게 별개라고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자에서 나신 겁니다. 나게 하시고 율법아에 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과 아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또 무엇인가 건질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어서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궁휼하심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바로 요 사실 이 팩트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오고 또는 기뻐하고 즐거운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주의, 올바른 실존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는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찬양과 경배의 구원의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the Son.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precious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잘나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의 두 번째 강림하심 The Second Advent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오시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으로 심판하십니다. No joking. 너무 많이 들었죠? No joking. 구약에서는 주님의 첫 번째 강림하신 초림과 두 번째 강림하신 재림의 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또한 그것이 하나의 일련의 사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확연히 구분되어 인지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이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후에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시간이 마냥 길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장수를 한다더라도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고 또한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과 민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선교사가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으로 선교사 보낼 때 몬트리올에서 훈련시키고 밴쿠버에서 적응 훈련시키고 여기서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교사가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3, 4개월은 좁게 걸렸습니다. 왜냐면 직항 배가 없어요. 다 이렇게 배 이렇게 중간중간 한국 도착할 때마다 레이오버. 여러분 비행기 탈 때가 공항에서 레이오버 시간이 7시간이면 너무 길어 하는데 옛날에 선교사는 레이오버는요 뭐 몇 주일씩 레이오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3, 4개월이 좋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터득해야 될 언어와 문화의 형격적 차이는 물론이요 또 교통과 통신수단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들 쫙쫙 풀어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면요 한꺼번에 전 세계가 다 복음을 들 텐데 왜 그 사람들 그 배 타고 뭐고 걸어가고 말 타고 그렇게 느린 속도로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재림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이해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하루거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수단도 즉시입니다. 지역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주님의 둘째 강림하심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은 온갖 이슈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증폭되는 불안감으로 몸살을 앓듯이 진통하는 것을 믿는 자라면 예사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달아서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한다.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운 거라 가까움이라. The time is near. 오,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 가까워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 뭐냐면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하기 전에 오는 진통처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죠? 처음에는 진통이 한참 있다 오다가 애가 점점 나올 때마다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짧아져 점점 나중에는 막 그때는 이제 intolerable anguish, 견딜 수 없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애 산고에 고통할 때는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거기 일곱인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 이제 일곱인이 막 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게다가 그 재난의 시작이 일곱인을 떼는 거란 겁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일곱인이 아니라 바로 일곱 나팔이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 재난이 이미 시작했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갈수록 그 강도와 횟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가 아무래도 뒤에서 말하지만 전천년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만, 그래서 이 만물이 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The redemption of our body.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 대강절에 이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의 강림하심을 기리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동시에 주님의 또 다른 강림하심,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고 입으로만 신앙사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헌신을 이루어가는 삶을 경고히 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 세 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잔다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심장 심지어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냐면 온 세계가 각 나라가 엄청난 무기를 이 전쟁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뭔가 이게 한번 이게 터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감이 각 나라 지도자들 마음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강림하시면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 The Prophetic Word More Certain,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다음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정했는데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는 주님의 첫 번째 강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파루시아, 커밍, 에드벤트스, 라틴어로 영어로는 에드벤트, 우리는 강림하심, 한국말로는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오직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경험했다라고 베드로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공격, 특히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하심 재림이 없다라고 거짓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을 대항하여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변화선상, 아시죠? 변화선상에서 자신의 놀랍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확실한 경험과 그걸 말하면서 이거보다는 더 확실한 구약에 기록된 성경적 예언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력하고 엄중히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요하게도 우리는 성경적 예언 있죠. 그러니까 biblical prophecy, 이 성경적 예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는 기록된 말씀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찾으라. Seek for me in scripture.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찾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을 인위적으로 잘못되게 해설을 하고 또 조금 안다고 막 장황하고 막 현란하게 플래시 막 이 언어를 구사를 하고 또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아는 것처럼 천박하게 샬로우하게 그런 해설에 휘둘려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귀가 닫게 되고 둔감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예로서 예를 들면 이제 보면 성령의 은사 아시죠? 성령의 은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은사를 잘못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결과를 봐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해요.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이게 구현되어야 되고 특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게 블레싱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진짜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뭐 저는 이제 한국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설교도 많이 듣는데 보는데 다 들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상에 막 홍수 같은 이 많은 설교 또 뭐 그 중에 잘못된 해석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세로 예언적인 말씀에서 벗어나 어둠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에서 나를 찾아라. Seek for me in scripture.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그 첫 번째 강림하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발판이 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이제 그 재림 에드벤트를 또 가리키는 건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는 예언적인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본문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따라 올라간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놀랍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17절에 이는 이 소리가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선포된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원적 시간과 공간에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한 사건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성령께서 아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 보고 넘어가면 시편 2편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자 이제 요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요절이죠.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죠. The prophetic word made more certain, more sure.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변화상상에서 아주 생생하게 놀랍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경험과 경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놀랍고 확실한 경험을 증거를 했어도 그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본인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고 더 확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들은 음성은 모든 성도들이 직접 갖지 못했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체험은 기록된 말씀에 종속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또 예수님조차도 한 예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 세례 요한 내가 보증한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또 이 봄, 19절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흑암과 죄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깜깜한 세상에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흑암과 죄의 어둠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어둡습니다. 어둡습니까? 그러면 뭐 전등을 많이 켜야 되나요? 그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은 누가 코를 베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이 깜깜한 어두움은 너무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코를 베어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확실한 주의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 안락과 평안함에 속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등불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주님께 주신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비록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이 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언적 말씀의 등불이 없이는 우리는 어두움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걸려 넘어질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기가 뭐 유명 인사라고 뭐 팔로우가 엄청난 많은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기록된 말씀을 폄하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단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예언적 말씀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시리라. 하나님은 이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을 왜곡하거나 폄하하거나 또 부인하는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용서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또 이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향해서 오느니라. 자, 샛별이 뭐죠? 샛별이 금성이죠. 영어는 비너스죠. 비너스. 요한계시 2장 28절 두아디리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또 새벽별 같은 샛별이 나오는데 이것은 태양이 뜨기 전에 깜깜한 밤에 태양이 뜨기 그 여명 가운데 드러나는 별이 샛별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내적이며 주관적인 은혜의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갖는 개인적이고 내적이며 주관적인 은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은혜와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수단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I love you 글자를 크게 썼다고 막 감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사람이 안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은혜와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계시의 은혜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과 어리석음, 폴리 이것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아주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영어로는 The Unfolding of the Word. The Unfolding of Your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첫째 강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둘째 강림하심을 또 이해하게 되면서 그 둘째 강림하심이 바로 앞으로 있을 주의 나타나심, His appearing, 그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여행은 이 넓이의 여행이 아니라 깊이의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개인적인 여행은 depth journey, 깊이의 여행입니다. 넓이의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오늘 베드로 후서가 이제 본문이 있으니까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강절이잖아요.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대강절 첫째 주일에 보통 대강절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오늘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됩니다. 대강절이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정작 주님의 다시 오심, 히스 어피어링을 기쁨과 고대가 없으면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더 확실한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이고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쁨과 간절한 기대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주의 나타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인류가 처한 절박한 문제와 필요에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 있죠. 선거 때가 이제 오잖아요. 또 선거 때 오면 정치인들이 막 여의합니다. 뭐 장밋빛 미래를 말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당신들을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의 절박한 문제와 이 필요의 답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뭐 예를 들면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제 속으로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난 기대도 않는다. 다만 당신은 맡은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히 잘 감당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자,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특별한 주의와 집중을 요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헬라어로는 그라페인데, 그라페가 뭐냐면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The written word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는 후서는 3장밖에 안 돼 있어요.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또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예요. 그의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이르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을 더더욱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해석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 있죠? 이단. 이단들의 가장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야, 한국에 보세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신천지 브리핑에서 뭐 전부 다 성경 말씀 갖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원문에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쓰입니다. 영어로는 for가 나와요. 근데 한국말에는 명확하지 않는데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의 풀 것이 아니니 그 이유가 뭐냐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주관과 독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오늘 그 21절에 사람의 뜻과 성령의 강림하심이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듣는 자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의외로 사람의 뜻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요 이제 문장 구조가 현재형 분사형과 그 주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원문의 그 문법의 시제가 뭐냐면 요 시제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행위를 가리킬 쓰는 그 시제의 형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니멈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또 신학에 와서 마태복음 18장 힘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 성도가 죄를 지면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성경. 어? 성경이 하나가 아니었어? 왜 모든 성경이야? All scripture.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성령의 계시의 은혜로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받아서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봤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가 일찍이 전한 말씀도 그러합니다. 모세는요, 감춰진 것과 나타난 것을 이렇게 딱 대비해서 일찍이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감춰진 것에서 나타난 것이 생긴 겁니다. 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the things revealed belong to us and to our children forever. 그건 바로 뭐냐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감춰진 것과 나타난 것을 아주 샤프하게 대조를 했는데 이 감춰진 것에서 나타난 것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주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살도록 주어진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요. 자, 감춰진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난 거잖아요. 그 감춰진 것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인간적으로 막 무리를 하고 막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아까 말했지만 예로서 주님의 재림과 청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천년설 들어봤죠. 뭐가 전이야? 전천년이니까 천년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천년설. 뭐가 후야?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기 후천년설입니다. 또 무천년설. 아, 천년은 상징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도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계시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그런 견해가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또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성경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감춰진 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학자가 이게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만 참조할 뿐입니다. 각자 오직 각자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에 따라 개인적인 확신의 범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제와 중용도 중요합니다. 억지로 풀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을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하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가 뭔지 아세요? 프라이드. 교만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고 또 확실한 것은 뒤에 주님의 둘째 강림하심, The Second Advent, 바로 그리스도 날, The Day of Christ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적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확실히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원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대강절 철주의 이 주일에 베드로가 변화선상에서 경험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확실한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변화선상에서 경험하고 내려와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번 꼬집어봐. 생시야 긴가 민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더 자기 그 경험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체험은 기록된 말씀에 종속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천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자녀에서 나아갑니다. 원더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적인 예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서부장의 성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은혜의 시간을 이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신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기록된 예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에 개인적이고 내적이고 주관적인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